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신앙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에 계속되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누구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선하시고 그리고 더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아시아주, 지금의 터키 서남부 지방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아시아주의 주도였습니다. 즉 행정수도였습니다. 바다에서 내륙으로 16km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데 해발 300m의 바위 언덕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의 유명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양피지였습니다. 여러분, 양피지는 고대 아주 비싼 이 양의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종이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만 권 이상의 도서를 가진 이 큰 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또한 이 로마의 이 아시아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난 곳이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디오니수스, 아피클레피우스, 제우스, 아데미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이 바로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거기에 행정 장관들이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황제 숭배의 열심을 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버가모의 형편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왜 이런 말씀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그 입에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자신을 이렇게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그렇게 나타내실까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법원의 로고를 보시면 이 공정한 법정, 법관을 나타낼 때 여러분이 보시면 이 법관을 나타내는 로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천칭,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는가 하면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검을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곧 그가 재판자,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바로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는 심판자, 재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이와 같은 분으로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은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말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자신의 그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싸우실 때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불신앙과 변명하는 입술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의 모든 헛된 변명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변명거리 한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생각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 내가 정말 옳았는지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허튼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의로운 자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심판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드러내신 것 그것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정 부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그 모습, 자신들의 그 형편, 삶의 형편을 호소하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위협과 유혹에 대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호소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의 변명에 대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날선 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셨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말과 행동과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불신앙을 무엇이 그들의 불신앙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의 실상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먼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돌이키려 할 때는 책망보다는 격려의 말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그 불신앙에서 돌이키려 하실 때에 그들을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세속과 타협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핍박받을 때에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어서 그가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버가모 교회, 그들이 이 버가모에 살 때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즉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보좌,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주도였습니다. 거기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뱀을 숭배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제우스와 아르테미스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그냥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숨기는 도시였다, 이렇게 하면 뭐 성도들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합니까? 수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교회가 즐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도시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1세기의 도시들은 황제 숭배가 유행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 황제들이 자신들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제국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우스를 숭배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황제 숭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로 그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들은 오래된 신들이었고, 그리고 그 도시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어떤 신들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경배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술자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상인들의 조합, 기술자들의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들은 단체로 자신들의 수호신들에게 가서 그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고대 신전들에는 반드시 음란한 그와 같은 행위들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이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양심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조합에 가입되어서 자기의 생업이 있다면 그는 그 조합에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러 그 산에 올라가야 하는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신을 숨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자신들의 도시에서 엄청난 압박과 비난과 저주와 그리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압박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오는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그와 같은 차원의 압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압력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마지막 전쟁 말기로 갈 때에 여러분, 한국 장로교를 1937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37년 총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총대들 좌우로 형사들이 이 총대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회의는 불법적인 회의였지만 그 회의에서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애국행위라는 그와 같은 결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마다 그 뒷자리에 형사들이 와서 앉아서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이 일본의 천황을 향하여서 절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목사들은 단체로 이 신사의 그 세례를 받고 또 일본까지 가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온 학교가 다 신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향하여 절할 때에 이 젊은 여선생 하나만 꼿꼿하게 서서 신사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 그 뒤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형사들과 경찰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 여러분 그녀가 도망쳤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압박 속에서 우리가 신사에게 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절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형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잡아가서 가혹한 고문을 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에 이 버가모에 살았던 성도들도 그와 같은 압력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사 참배하는 것이 자신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산속에서 유리 방황해야 했고 그리고 또 신실한 몇몇 사람들만이 집에서 몰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와 같은 시기를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견뎌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압력 속에서 버가모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이 성도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전해 오는 설화지만 이 안디바가 죽을 때 그는 이 가마솥에 큰 솥에 그가 넣어져서 구워졌다고 그렇게 전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안디바의 충성을 통하여서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격려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안디바의 순교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을 저항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안디바의 죽음을 통해서 겁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를 본받아서 충성된 정인으로 서있지 못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어려운 환경에 저항하기보다는 굴복하였습니다. 타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2장 18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큰 무리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다가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발락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큰 돈을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귀가 이 어리석은 이 발람에게 발람을 책망하였던 그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계략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초대되어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로 더불어 간음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연병으로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에베소 교회에도 이 니골라당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니골라당은 타협주의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가모에 살면서 뭐 우상에 가서 절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야. 우상의 재물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지. 뭐 황제 숭배 그거는 우리가 제국의 시민으로서 뭐 황제에게 충성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우리가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타협하도록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바로 일본이 기독교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논리도 똑같은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상숭배의 행위인데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니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버가모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의 압력에 굴복하였고 심지어 음행하는 일에도 참여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그 도시 압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 도시의 우상 숭배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음행의 일에 가담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놀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의 타협은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자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면 절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도덕적인 이 하나님의 표준인데 그것은 단순히 드러난 그 글자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십계명을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과 삶과 순결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무지와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항상 하는 말은 그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명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그것이 불신앙의 변명이었는지 아니면 참된 진실의 말이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큰 잘못입니까?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압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불신앙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자신이 좋게 여기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추구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타협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영적인 생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굴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이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루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었는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삶은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 생각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불신앙과 불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우리와 싸울 때에는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그 입의 검으로 우리를 치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하며 충성된 주님의 백성으로 서는 자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그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양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장막 밖에 나가면 진 사방에 내려져 있는 이 만나를 주어서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추었던 만나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신의 구원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는 이 감추었던 만나가 감추어진 양식이 아니라 우리 앞에 베풀어져 있는 영혼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양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만이 그 이름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돌은 이 하늘의 상으로서의 그 만나를 강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돌은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세 속에 우상에 육신적인 삶에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의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서 내리는 이 신령한 만나를 먹고 또 그 만나를 먹고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흰 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흰 돌은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영적인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은혜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의 축복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그리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없고 포도원의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도를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이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